저는 오늘 빈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또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돕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조금 정확하게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두 번째 그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 두 가지 핵심이 들어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신비라고 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신비와 이 증언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진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모세에게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신비와 증언을 모세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모세는 40살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양떼를 돌봤는데 어느 날 이 양떼들을 몰고 호렙산 서쪽으로 옮겨가는 도중에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광야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떨기나무 한 그루가 섰는데 놀라운 것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뜨거운 불인데 태우는 불은 아니었습니다. 신비롭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불타는 나뭇가지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합니다. 정말 경이적이고 신기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80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겨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긴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모세의 생애에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해왔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해보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신비의 측면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 사건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간 40년간의 미디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또 다른 증언의 측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비,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하나님 만난 행위 나아가서 이 만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증언의 행위까지 있을 때 그 정상적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제대로 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 신기한 장면을 보고 말이죠. 정말 신비롭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만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 사랑의 핵심이라고 볼 때 이기적인 신앙은 사실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이 신비의 경험은 없고 증언, 나가서 실행하는 것만 있다면요, 이건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난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 잘 만난 것처럼 율법 지식을 자랑하고 백성들에 나가서 이래라 저래라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 없는데 만난 것처럼 하면서 백성들을 대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울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입니다. 자기 하나님 만난 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만난 척 해야 됩니다.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와 자기 영광으로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만나는 이 신비적인 측면, 그리고 만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증언하고 백성들이 이끌어내는 이 증언의 삶, 이거 있을 때 진짜 신앙이고 능력이 있게 되고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신비적인 측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반드시 부활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비로운 사건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기독교의 시작이고 교회의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적인 이 신비의 측면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활의 증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하나님 만나는 신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더 자세하게 빈 무덤입니다. 성경은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름이 다른 마리아와 누가복음에 보면 또 살로메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누가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뭐 이런 걱정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보니까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이 완전히 제쳐져 있고 천사는 돌문에 앉아있습니다. 좌정하였다는 것은 그 점령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니 군단의 초병들은요, 죽은 듯이 기절해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천사들이 여인들을 빈 무덤 속으로 영접해서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5절 6절 말씀해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너희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왔지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여기 있던 그 자리를 보라 하면서 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에게 쌓여있던 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만 없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요한복음 20장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있더라. 예수님 머리를 흥급으로 쌌는데요, 머리 모양이 오롯이 보존되어서 흥급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여인들이 그걸